BOA 뉴스입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이 15일째 이스라엘 중부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전역에 공습 경고보가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사상자나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이스라엘 영공 깊숙이 침투한 첫 번째 사례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지만 대부분 홍해 상공에서 요격됐습니다. 나스레딘 아메르 후티 공보국 부국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달했으며 이스라엘군의 요격미사일 20발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 7월에도 이스라엘 테라비브에 드론 공격을 가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예멘 내 후티 점령 지역에 대규모 보복 공습을 단행해서 3명이 사망하고 약 90명이 다쳤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1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외국인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이날 국영TV에 나와서 체포된 외국인은 미국인 3명, 스페인인 2명, 체코인 1명이며 이들 외국인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고 지도자들을 살해하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베오 장관은 또 체포된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콜롬비아에서 복무한 미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미군 구금을 확인했으며 베네수엘라에서 추가로 두 명의 미국 시민이 구금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마두로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체포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마두로 대통령 측근 16명에게 제재를 부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이 14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개발한 연구용 인공위성 참난 1호가 카엠백 우주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무게 60kg의 참난 1호는 발사 몇 시간 뒤에 고도 550km의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발사는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한 두 번째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올해 1월 첫 위성인 소라야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4일 연방의회 흑인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에 참석해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유와 기회, 정의를 약속하는 미국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미국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설 준비가 됐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기자들에게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폭탄 위협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서 점령된 걸 알고 있고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스프링필드의 IT계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말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시에는 이틀째 익명의 폭탄 위협이 이어졌으며 한때 시청 건물과 병원들이 폐쇄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피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당선되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IT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에 나선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이 15일 미국 플로리다 해역에 안착했습니다. 플로리다 던은 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인 제로드 아이정먼 씨가 이끄는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입니다. BOA 뉴스 박영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9월 셋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초콜릿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 그룹 BTS가 미국의 빌보드가 선정한 21세기 최고 팝스타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선거 무결성 논쟁, 또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최대 사안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3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를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NS 유해성 라벨. 미국의 42개 주 법무장관 그룹이 미 의회에 소셜미디어 앱에 중독과 정신건강 위기에 관한 경고문을 부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법무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 주 법무장관들은 중요한 문제에서 때때로 의견이 다르지만 모두 우리 관할 내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를 공유하며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그 안전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주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 여러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주 법무장관들은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소셜미디어 앱에 의무 총괄 명의의 경고 문구를 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비벡 머시 의무총감이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은 기고문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머시 의무총감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이 암을 유발하는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 우울증 위험이 2배 증가한다는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2019년 미국 의학협회 저널 네트워크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내면화 문제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회사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는데요. 2023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메타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회복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소셜미디어 앱에 의무총감 경고문을 붙이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 의회는 머시 의무총감의 요구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원은 올여름 마이크로소프트, X 등이 지지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기술 회사들이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플랫폼이 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초콜릿.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초콜릿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죠. 손바닥 위에 올려만 놔도 체온 때문에 금방 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전 세계 초콜릿 공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보도했습니다. 초콜릿의 주 원료를 얻는 카카오 나무는 기르기가 매우 까다로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와 남위 약 20도 범위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조건에 맞는 아프리카 나라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두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카카오 나무가 재배되는 지역의 날씨가 불규칙해지면서 전 세계 초콜릿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온도가 뜨거우면 카카오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기록적인 강우량 때문에 카카오 나무에 곰팡이 감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NPR은 기후변화로 인해 초콜릿 생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기획 보도의 일환으로 코코아 콩 생산을 다뤘는데요. 대형 초콜릿 제조업체들이 코코아 콩을 사들여 비축하는가 하면 일부 회사는 좀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초콜릿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초콜릿과 같은 외형, 맛, 식감을 가진 대체품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CNN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한 회사는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식품이나 재료를 생산하는 기술인 셀룰러 농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실에서 코코아 콩을 재배해 코코아 버터와 파우더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기존 코코아 버터와 동일한 화학적 특성을 보인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생산 비용과 규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젊은 세대의 도시 이동으로 코코아 생산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쳤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코아 가격은 공급 부족과 추가적인 적자 전망으로 인해서 지난해 4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8월 국제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은 톤당 $3,400였지만 올해 4월에는 $10,000까지 올랐습니다. 7월에는 거의 $8,40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21세기 최고 가수 BTS. 한국의 7인조 남성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19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친 팝스타 목록을 정리한다면서 지난달부터 매주 두 명씩 빌보드 선정 21세기 최고의 팝스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영국 가수 에드 시런이 24위, 미국 가수 브루노 마스는 20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쟁쟁한 가수들을 제치고 BTS가 19위에 오른 건데요. 지난 2013년에 데뷔한 BTS는 수많은 히트곡을 냈습니다. 미국에서만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6곡이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으며 버터는 총 10번 핫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는 앨범 판매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200에서도 6번 1위를 기록했죠. 빌보드는 BTS가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음악인 K-POP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팬들의 헌신과 히트곡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BTS는 노래, 랩, 춤 모두 뛰어난 7명의 개별 멤버로 구성됐다고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영국 출신 그룹 비틀스의 성공과 견줄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 가수 중 누구도 BTS가 21세기에 이룬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극찬하며 이들의 팬덤도 소개했습니다. BTS 팬들은 ARMY라고 불리는데요. ARMY는 군대를 뜻하지만 Adorable Representative MC for Youth,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표자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아미는 다양한 인종, 나이, 종교를 아우르며 BTS의 긍정, 사랑, 연결의 메시지를 통해 영감을 얻는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구성원 각자가 가진 매력을 통해 팬들과 더욱 깊이 소통한다며 BTS는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과 장르를 아우르는 능력이 뛰어나고 각 구성원이 랩, 보컬, 댄스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BTS는 구성원들의 군복무로 그룹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지만 멤버들은 각자 솔로 가수로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J-HOPE은 2022년 롤라팔로자 공연에서 대표 가수 격인 헤드라이너를 맡았고 슈가는 2023년에 단독으로 세계 투어를 마쳤습니다. 지민은 Like Crazy로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핫100 정상에 올랐고 전국도 7으로 핫1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V, 진, RM 모두 성공적인 솔로 음악을 발표했습니다. 빌보드는 BTS 멤버들이 글로벌 팝스타가 됐지만 여전히 힙합 뿌리를 잊지 않고 힙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11자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요즘 계속 제기되는 인태 지역 핵 재배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9일 미국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술 핵 재배치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리드 위원장은 괌, 한국, 필리핀 순방 후 열린 전화회견에서 이 BOA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리드 위원장이 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네, 리드 위원장은 과거 이 사드 배치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때 중국이 방어용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중국이 다시 비슷한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전술핵 도입은 중국이 이를 도발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의 긴장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중국의 반발 외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네, 리드 위원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이 추구하는 핵 비확산 목표를 약화시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핵 비확산이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건 오히려 영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전술핵이 효과가 없을 거라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현재 미국이 영내에서 이 잠수함 기반의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체계가 이미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전술핵 재배치가 더 나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내의 정치권에서 다른 의견도 있지 않나요?
네, 일부 정치인들은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면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로저 워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역시 지난 5월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거라고 밝혔고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리드 위원장이 이번 순방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리드 위원장은 미한 동맹과 한일 협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또 괌 방어 강화, 필리핀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1자 기사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12축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하면서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기사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북한 대외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동식 발사대 바퀴에 손을 얹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이동식 발사대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북한이 12축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들이 몇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먼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신형 TL이 북한의 ICBM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거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형 발사대가 여러 대 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더 많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미사일이 커질수록 연료 용량이 증가해서 사거리가 길어지고 더 무거운 탑재체를 운반할 수 있어서 파괴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이 발사대가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신형 TL이 진짜라면 북한이 전보다 더 긴 사거리와 더 많은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서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가 허풍이다라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베넷 연구원은 신형 TL이 실제인지 아니면 단순한 모형에 불과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공개했지만 이 TL에 장착할 실제 미사일이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대표도 북한이 허풍을 떨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더 무거운 로켓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TL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가능성도 나왔네요.
네, 실러 대표는 TL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넬 연구원도 북한이 TL 생산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 정교한 전자부품 생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품들을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나요?
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실제로 더 큰 규모의 ICBM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슈퍼 애틀랜틱 하우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고체 연료는 미사일 발사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서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 국방부도 이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신형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나요?
네, 북한이 신형 이동식 발사대 TL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영내 동맹국 간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가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위협이 되느냐 이런 질문에는 우리는 특정 시스템 하나만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전체 역량을 본다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의도를 본다며 우리는 잠재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영내 동맹국들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며 가장 중요한 건 한반도와 더 넓은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11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한국에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화재가 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볼까요?
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걸 촉구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날아온 오물풍선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화재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인데요. 이는 북한이 날린 풍선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도 나왔네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1년을 맞아서 국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수 방류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 기준에 부합해서 안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과학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핵테러라고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7일 일본이 핵오염수로 세계 인류의 생존을 무섭게 위협하는 핵테러범으로 변신해서 국제사회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무시한 주장이라면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됐고 안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IAEA는 방출된 물의 삼중수소 수치가 국제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일본이 오염수를 계속 방류하는 거죠?
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발생한 약 3만 톤의 오염수를 1,000개 저장고에 보관해 왔는데요. 작년 8월부터 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3, 40년 동안 나머지 오염 처리수를 계속 방류할 계획입니다.
네, 네 끝으로 12일자 기사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더 악화됐다는 국제인권단체 평가가 나왔는데요. 유엔하고 북한, 중국 등의 구체적인 권고사항도 제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영국의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연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더 나빠졌다면서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24년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보고서에서 이 단체는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제정된 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한국과 미국의 책, 영상, 노래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극단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추방된 후에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보고서가요. 북한하고 중국에 어떤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했나요?
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 정부에 억류된 한국의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생사, 소재를 밝히고 가족 및 영사 접근을 허용할 걸 요구했습니다. 또 중국에는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망명 보호 수단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북한하고 중국 반응 어떤가요?
네, 북한은 유엔의 인권 보고서에 대해서 적대 세력들이 조작한 모략이라고 반발했고요. 중국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탈북민을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선거 무결성 논쟁,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최대 사안, 경제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유권자 등록 과정과 투표, 개표 절차, 결과 인증,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등 이 선거 무결성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에 초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선거 무결성 논쟁.
민주당은 공화당이 투표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개표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은 민주당원들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고 투표기계를 조작하며 부적격자를 유권자 명단에 계속 올려놓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에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리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I thought the election was a rigged election, a stolen election.
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도둑맞은 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킨다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미국의 근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From the rule of law to free and fair elections,
법치주의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신성한 근본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연방기관들은 지난 2021년 1월 6일 대선 패배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한 사태를 염두에 둔 모의 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러한 준비로 선거 무결성이 강화됐을까요? 이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여성 유권자 연맹과 같은 단체들이 희망하는 바인데요. 여성 유권자 연맹의 셀리나 스튜어트 최고 경영자입니다.
But I guess it's the wait and see.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Wha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s.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어떤 시위가 있을지, 그리고 그 시위가 폭력의 선을 넘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방선거지원위원회 벤 호블랜드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선거 시스템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We've had a lot of primaries already, both the presidential primaries this year, but state primaries.
우리는 이미 올해 대선의 예비선거와 주 예비선거 등 많은 예비선거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선거 관리들은 이번 선거철을 앞두고 이미 많은 연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을 앞두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lection officials in Champaign County struggled to get results out last night.
지난 2020년 일리노이주 샴페인 카운티에서는 현지 공화당이 판사를 통해 카운티석인 에런 에먼스 씨가 우편 투표용지 개표를 중단하게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And he dismissed that claim. And I was able to count the ballots, but they definitely tried it.
판사는 하지만 그 주장을 기각했고요. 저는 투표를 집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분명히 그걸 시도했었습니다. 미국 내 다른 곳에서 하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에먼스 씨는 위협과 협박, 소송 때문에 전국의 많은 선거 관리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사퇴했다고 말했습니다.
It does a disservice and it really is disheartening to the people who do this work.
이런 행위는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최전선에 서는데 당연히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의 선거 책임자인 에릭 페이 씨는 후보자들과 정당 관계자, 일반인들을 초청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편 투표용지 개봉과 투표 장비 테스트, 수작업 재검표, 선거 후 감사 등 이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참관 가능합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시민권자 입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비시민권자들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을 이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수 투표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최대 사안은 경제.
오는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에 초점을 맞춰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Here's what we know about Comrade Kamala Harris. She just doesn't care about the American people, especially.
우리가 카멀라 해리스 동지에 관해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녀는 미국 국민,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중산층 미국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해리스 캠페인 측은 선거 광고를 통해 기업 세금 감면으로 일하는 가정에 피해를 줄 사람은 트럼프 후보라고 말합니다.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이 내 대통령직의 확고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 후보는 바가지 물가를 단속해 식료품 가격을 더 적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업 투기꾼들을 상대해 주거 비용을 절감할 것입니다.
경제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 사이의 최대 현안입니다. 정치 전문가 헨크 쉔코프 씨는 그것이 해리스 부통령이 빨리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해리스 후보는 사람들이 왜 더 비싼 금액을 주유소에서 내고 있는지, 왜 빵값이 그렇게 비싼지,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왜 그들이 내는 돈에 비해 더 적은 것을 주는지 설명해야만 합니다.
트럼프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는 건 미국 일자리를 더 많이 잃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Think of all the powerful interests, the broken bureaucracy in this country, the people who've gotten rich shipping your jobs to China.
모든 이해관계, 이 나라의 망가진 관료체계, 여러분 일자리를 중국으로 보내 부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카멀라 해리스를 원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반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는 11월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후보는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Donald Trump and J.D. Vance, they have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in mind. The only thing these guys know about working people is how to
take advantage of them, not pay them. 도널드 트럼프와 J.D. Vance, 그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것, 노동자들을 이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방법뿐입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동자들과 단체의 교섭권을 겨냥해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미 대선은 현재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보다 전국적으로 약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유권자인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씨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합니다.
He's true American patriot. I think that he thinks more about people.
트럼프 후보는 진정한 미국 애국자입니다. 저는 그가 자기 자신보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건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겁니다.
반면 조지아주 유권자 베카 러시 씨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You know, it's 2024 and we need some fresh blood.
지금은 2024년이잖아요. 우리는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밝은 미래가 필요해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후보의 선거운동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52부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사임을 발표한 다음 날인 1974년 8월 9일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Our long national nightmare is over. Our constitution works.
우리의 오랜 국가적 악몽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헌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선거 한 번 치르지 않고 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난 뒤에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히 사면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미국 헌법 제2조 제2항이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사면 권한에 따라서 1969년 1월 20일부터 1974년 8월 9일까지 리처드 닉슨이 미국에 대해 저지르거나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면 조치에 미국인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미국이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화해와 통합을 이룬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닉슨 대통령의 사면 소식에 미국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닉슨 전 대통령을 재판에 회부했어야 한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이들은 만약 닉슨 전 대통령이 사면을 받지 않았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해 더 많은 질문에 답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이 된 새 대통령인 포드 대통령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이 분열되는 것을 끝내기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동안 포드 대통령의 행보는 분열을 더 키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닉슨 대통령 사면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다른 문제를 결정했을 때도 여전히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서 군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불법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남성들을 사면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불법적으로 군 복무를 기피한 남성 대부분을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이 젊은이들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요. 하지만 이들 중 많은 수가 포드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도망친 나라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이 의회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한하도록 요청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 통제를 통해 앞으로 행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사면 문제 외에도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포드 대통령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공공의 적 제1호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인해 이제는 대통령으로서 부통령 때 제안했던 조치 가운데 일부를 취소해야 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를 잡아야 했고 침체한 경기를 되살려야 했습니다. 경제가 불황을 겪는 동안 인플레이션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가진 미국인의 수가 줄고 실업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1975년 미국의 실업률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세금과 정부 지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안건에서 포드 대통령 행정부와 대립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외교 정책 분야에서 헨리 키신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키신저는 닉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포드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이 직책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여러 성과를 이루었고 이 성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헨리 키신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키신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미국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칠레의 좌파 정부인 살바도르 아이엔데 정부 전복 세력을 지원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포드 대통령은 헨리 키신저가 자신의 행정부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반겼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종이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애덤스는 1796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은 정치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던 첫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뒤를 이은 신생국의 두 번째 대통령 존 애덤스도 대통령직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전임자의 명성으로 인한 어려움 외에 애덤스 자신의 성격도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하지 못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는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의 내각은 극도의 대립 상태에 있었고 부통령과도 자주 의견 대립을 겪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은 당시 헌법에 들어있는 한 규정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 그리고 차점자가 부통령을 맡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처음 두 번의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워싱턴이 대통령, 애덤스가 부통령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 같은 정당 소속이었고 여러 면에서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96년 선거에서는 당이 다른 토마스 제퍼슨이 부통령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친구였지만 정치적으로는 반대당 소속이었습니다. 애덤스는 강력한 연방제를 주장했습니다. 연방제는 기업가와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체제였습니다. 반면 제퍼슨 부통령은 연방정부의 기능을 제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자주 충돌했습니다.
애덤스는 자신의 강요 임명에서 실패했다고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워싱턴 내각의 인물들을 그대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중에 애덤스의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애덤스에게 특히 어려웠던 일은 외교정책의 위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후 영국은 프랑스에 반대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이 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프랑스에서 같은 혁명이 자국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애덤스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박을 납포함으로써 무역을 방해했습니다.
애덤스는 그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랑스 관리들에게 외교관들을 보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애덤스는 영예로운 평화를 추구했고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이뤄냈습니다. 어떤 역사가는 하지만 유럽의 위기는 애덤스에게 끝없는 문제를 안겨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애덤스는 프랑스와의 평화를 이룬 데 대해 왕관의 가장 큰 보석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애덤스가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정치인이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북부 보스턴 시 외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농장주였고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지역의 유지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애덤스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애덤스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라틴 스쿨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지역 변호사 밑에서 법을 공부한 다음 1758년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3살 때였습니다. 애덤스는 보스턴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초기에는 고객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매우 유능한 변호사로 소문이 났고 보스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는 수입이 많아 매사추세츠 퀸시라는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2층짜리 대저택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애덤스는 1764년 에비게일 스미스와 결혼했습니다. 이웃 웨이머스에 사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에비게일은 공부를 많이 한 활달한 여성이었습니다. 에비게일은 남편의 긴 정치 생애 내내 화를 잘 내는 남편을 진정시키고 자신감을 높여주는 정치적인 동반자이기도 했습니다. 애덤스와 부인 에비게일은 그 당시 최고의 부부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떨어져 있을 때면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아직도 1,000통 이상이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들 서신에서는 두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어려운 혁명의 시기에도 얼마나 진지한 것이었는지를 현대인들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당시 다른 여러 건국 가문에 비해 이들 부부는 노예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한다는 제도에 대해 공공연하게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는 1780년에 애덤스가 작성한 주헌법에 따라 노예제를 폐지했습니다. 애덤스와 아비게일은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지하는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분석가들은 거의 모두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부인 중 애비게일을 10위권 이내로 평가하고 있고 어떤 평가서는 1위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존 애덤스는 혁명 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는 토마스 제퍼슨도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파리에서 영국과 독립협상을 벌이게 됐을 때 그는 벤저민 프랭클린 등과 함께 협상 대표로 참가해 1783년 영국으로부터 미국 독립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애덤스는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후임으로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경쟁자는 토마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애덤스는 1797년 3월에 정식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800년 11월 부인 애비게일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관저로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애덤스는 지금의 백악관에 입주한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곳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후인 1801년 3월에 백악관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1차 임기를 마친 애덤스 대통령은 재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애덤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는 부통령이던 토마스 제퍼슨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의 당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많은 연방당원들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도 상설군대의 창설이라든가 세금 인상, 이민자들에 대한 권리 제한 등 애덤스의 결정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런 법들이 애덤스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법은 애덤스의 이미지에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선거운동 지지자들은 애덤스 대통령의 외국인과 선동법 승인을 그를 공격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즉 제퍼슨 지지자들은 애덤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해 미국을 군주국가로 만들려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애덤스 선거운동원들은 제퍼슨이 나라의 혁명을 불러오려는 극단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당시로서는 그때만큼 혼탁한 선거를 치른 적이 없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제퍼슨의 승리였습니다. 애덤스는 그러나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애덤스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저술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정적이었지만 옛 친구인 토마스 제퍼슨과도 장문의 서신을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 정치와 종교에 대한 철학, 나라의 역사에 관한 것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당시의 그 서신들은 두 사람 개인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이 독립 50주년을 맞는 1826년 7월 4일, 두 친구와 애국자, 전직 대통령들은 불과 몇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25년, 미국에는 같은 이름의 대통령이 또 한 사람 등장했습니다. 제6대 대통령 존 애덤스였습니다. 6대 애덤스는 2대 애덤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부자 대통령이 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